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 가신 진리의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저희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과연 무엇이 참된 길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을 접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싫든 좋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맺어지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는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이란 관계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싫거나 기분 나쁘면은 그 관계를 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 만나면 되는 것이고 뭐 연락을 안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회사 다니다가도 뭐 기분 나쁜 직원이 있거나 힘들게 한 상사가 있다면은 회사를 그만둬버리면은 그 관계는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 힘들 때는 그런 방법을 하면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는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아니한 관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부모 속을 지독이도 썩이는 그런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얼마나 고민거리겠습니까?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애물단지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또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부모 자식이란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물론 뭐 너는 내 속을 썩이니까 내 호적이 파부리게 나가거라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부모 자식이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건 아닌 게 않습니까? 단지 뭐 따로 살아가는 그냥 그러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혈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않은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토록 자식 때문에 속 썩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을 썩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버릴 수가 없는 것,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제발 이 아이가 속 썩이지 않고 잘 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또 사회에서는 좀 성공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줬으면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돼요. 그게 소위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성공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염원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방학 때 보니까 그 청학동이라는 데 알죠? 청학동이라는 데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10일 동안인가 교육을 시키는데 전국에서 수백 명 아이가 아이들이 몰려온 그걸 봤어요. 이제 그게 돈이 되니까 또 청학동에서 여기저기 이제 그런 서당을 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갑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거기서 가르친다는 게 뭐 수학이니 영어니 그런 것들이 아니죠. 소위 인성교육이라 해가지고 뭐 주로 예절교육 또 아니면 부모에게는 효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제 그런데 아이들을 보낸 이유도 뻔한 거죠. 뭐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느니 그런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되었으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의도가 또 살아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걸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마음이야 뭐 사회에 봉사하는 걸 기뻐한다고 하겠지만은 만일 봉사하기 위해서 고아원 찾아다니고 장애인 찾아다니면서 시간 다 허비해프로 공부 안 한다면은 그래도 그런 거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TV 보면은 그 청학동에서 며칠 교육받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TV에 뭐 나오기도 하던데 그 내용들이 다 뻔한 것 아닙니까? 뭐 엄마 아빠 그동안 제가 말도 잘 안 듣고 말썽 피우는 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 잘 할게요. 뭐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이제 써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편지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내 새끼 사람 됐구나 그래 눈물을 찢어 흘린다 그 말이죠. 역시 보내기를 잘했다. 보내니까 달라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육을 쉽게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효도해야지 그런 결심을 해요. 대개 아이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편지를 쓸 때에도 그게 편지를 쓸 때에도 앞으로는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쪽에서 교육을 떠나버리면 며칠 못 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는 그런 교육은 머리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알게 된 것은 뇌가 계속 활동한 이상 안 잊어버리죠. 그게 보통입니다. 뇌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교육은 몇 번 반복하면 뇌에 기억이 되죠. 그러면 다시 교육이 없어도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소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기억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성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품이 고쳐지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것 이걸 이제 인성교육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걸 뇌에 기억시켜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학 동안 10일 정학동 보내가지고 교육시키다 해가지고 아이가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것 이건 사실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옳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녀가 계속 만나고 대하는 부모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청학동에 10일 보내고 20일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달라지고 착해질 수 있다면은 청학동 그야말로 뭐 착한의 개조공장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고 달라지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배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학동에 보내면 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보다도 저 아이는 지금 나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이런 생각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부모들이 보면은요, 자식들한테 많이 속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안 믿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버이날 편지성, 제가 그거 안 믿습니다. 아마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는 어버이날에 그 편지 그 다 받아봤을 거예요. 그 내용도 뻔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효도할게요. 그런 내용 써가지고 보낸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편지다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야 자식들은 보람 있다. 뭐 이렇게 애가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구나. 그 어버이날 편지 처음 받고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싹 닦았어요. 뭐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 편지 받은 지 하루도 못 돼가지고 그런 감동 다 사라져버립니다. 공부 열심히 편지가 눈앞에 있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오락마치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편지에다가 아버지 오락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리 쓰던가 말이죠. 아예 편지를 쓰지 말던가. 그래 지금은 어버이날에 보낸 편지 보면은 아 어버이날 됐구나. 이리 그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자식에 대한 제 심정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든가 뭐 성공하라든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자식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목적과 기대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 다른 부모와 똑같지 내 공부 자리가 잘 되는 걸 원하는구나 이걸 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제가 키워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참 실감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아이들 공부에 관심을 안 뒀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진짜 감심이 가는 거예요. 뭔가 성적을 좀 못 받아 은근히 화가 나고 말이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걸 제가 버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아이들 공부에 전혀 관심 두지 말라 그건 아닌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한 제 모습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문제보다 공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아비로 보일까봐 그걸 제가 염려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결국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키워가는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점을 좀 많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죠.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량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횡포를 부렸다. 그것 때문에 불량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횡포를 부렸다고 하는 것이 뭐 제사 안 드리고 제단 막 팍 뒤엎고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재물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기를 취해다 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들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그런 그들과 이렇게 불량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불량자의 모습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게 곧 불량자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철저하게 그걸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그걸 말씀으로 대하지를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대로 내가 안 해도 지금 내가 당장 어찌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모습은 결국 불량자일 수밖에 없다. 왜? 그 자체가 여호와를 멸시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불량자라 이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지 마시고 성경 펴놓고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쓴 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답이 과연 답안지와 맞는지 맞춰가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엉터리로 답을 썼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 이 답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내 자신이 여호와 앞에 불량자였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22절 본문을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가 늙었다. 그 엘리가 늙었다는 그것을 단지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리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엘리가 늙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그냥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엘리가 늙었다면 나이가 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엘리가 늙었다면 상대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가 나이 들으면 엘리 아들들은 더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늙어지고 자식이 장성해지면은 뭐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은 자식이 부모를 반듯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늙었다는 것은 엘리의 말이 자식들에게 먹히지를 않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그 자식 관계로 보면 전환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젊을 때는 자식이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는 늙어갑니다. 반면 자식은 젊어집니다. 젊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가 있다, 자립할 수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그 존재가 스스로 돈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서서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모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부모가 늙어 돈을 벌지를 못하게 되죠. 이젠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식은 이미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은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이젠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할 그런 시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엘리가 자식들 행보에 대해서 나무라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아니했다가죠. 아비의 말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하죠. 만약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엘리의 아들들이 회목문에서 수종된 여자들,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교회에서 일한 여자 전도사, 이 여자들과 동침한 행동을 하고 또 재물을 자기 멋대로 취하는 그런 행보를 부린 것이라면은 그런 부모가 신앙교육만 잘 시키면은 그런 불신앙적 행동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만 잘 시키면은 그 자식이 나중 커서라도 불신앙 행동을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시킨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교육 시켜본다 할지라도 거의 모두가 교회 잘 다녀라, 이 정도가 거의일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압니까? 자식을요, 진짜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내가 신앙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게 드러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을 앞에 두고 신앙 교육을 합니다. 성경 보놓고 야야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겠다, 너는 돈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자 이런 교육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사실 자식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 되겠습니까? 자식한테 그런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은 대로 이 땅을 사랑한 부모만이 그런 말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돈 때문에 짜증내고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샀던 그런 모습을 자식한테 능히 보여줬는데, 그걸 아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돈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 자식은 넌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믿음이다, 이런 가르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살았는데, 내가 근심하고 살았는데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내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가르치기는 먼저 내가 나와 싸워야 될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부모가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너 교회 잘 다니라, 이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가르친다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알거든요. 아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내 자식한테는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 자식에게는 얼마인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애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날 모른다는 것 때문에. 너 돈 사러 가지 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순서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이 부모 자신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건 증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통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교육으로 안 된다겠죠. 만약 교육시킨다 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교육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실제 몸으로 보여주면서 말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의 교육으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식을 교육한다 해가지고 자식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엘리가 늙었을 때는 자식들은 이미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자식이 어릴 때입니다. 자식이 어리면은 부모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부모가 시킨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뭐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잘못을 하면은 야 너 그러면 하나님 벌 준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겁을 먹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컸을 때에도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중학교만 들어가도 그런 말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자기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더라는 거 이걸 실제 체험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벌받는다 이러면 콧방귀를 껴버린다 그 말입니다. 25절에서 말하기를 엘리가 끌어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에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엘리가 자식들을 나무라면서 야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받지 못한다 벌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렵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는다 이게 전혀 겁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교육해도 그 아이들 크게 되면 제멋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교육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생각이 순종해는 크게 되면 이제는 자기의 생각도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육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엘리는 자식 교육에 실패해서 그런 못된 자식이 있었지만 너희는 자식 교육 잘 시켜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라 이런 교훈을 주려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소관이지 부모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 25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무시하는 자가 된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26절 보면은 아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당시 사무엘이 부모에게 신앙교육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사무엘 처지는요 아예 부모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부모를 떠나 어릴 때부터 엘리에게 맡기는 그런 상태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못 받았다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점점 자라매 사무엘이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가 교육을 잘못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 해가지고 자식의 신앙에 관심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신앙은 교육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는 것만큼 분명히 알자 그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식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부모가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한 말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면은 그건 결국 부모 자신이 뭔가 껄끄러운 게 있다. 그런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모가 자식의 신앙에 관심을 둔다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공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내가 하지 못할까? 혹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 공부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사실 자식을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에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치는 것이 되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되고 내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한 기회가 되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준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신자가 자식을 하나님 자녀로 키운다 이런 얘기는 교회 다닌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것은 내 자녀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내 자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의 희망과 꿈과 목적을 자식한테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에게 내 꿈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자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걸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식을 키워가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엘리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늙었다 해가지고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 안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힘없는 늙은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장성했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가 있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반면에 하나님은 힘없는 늙은이로 그렇게 여기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모습은 일찌감치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식을 보내서 키우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보게 하고 있거든요. 자식이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만 피울 때에 그 부모 속에 얼마 썼겠습니까? 탄식이 터져 나오고 한숨이 나오면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냥 내 자식 정신 차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못된 자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탄식하시겠는가 그 모습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본다 해가지고 탄식도 안 하고 나한테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낳으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 썩는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연히 자식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식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교육시켜가지고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께 남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으로 살아감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식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건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속썩인다 해가지고는 글렀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식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러한 걸 알 권한이 없어요. 다만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나에게 맡긴 자식한테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다. 예수를 보이는 것, 이게 내 역할이다. 그 역할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면은 그게 부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라는 것. 이게 여러분께 자식을 보내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훈계하고 나무랄 때 자식이 반항하면 그런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며 살았구나, 나를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나를 예수님 피 흘려 구원했구나, 감사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부모인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이 사람이 자식 키우는 게 없으면은 자기 일에 생각하면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식을 좀 키워봐야만이 내가 얼마나 욕심 많고 믿음 없는 사람인가, 이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한테 가르친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을 통해 내가 배운다 이리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보내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있다, 나를 책망한다, 이리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서 배울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처럼 썩을 뿐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신자된 부모로 권위가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예수님을 가르치면 무시될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부모예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자식한테 예수를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부터 예수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그러한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된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면서 아무쪼록 자식한테 신자의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자식을 앞에 두고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심정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참으로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식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면서 그 자녀에게 예수를 전달하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나를 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훈계하고 나무라기 전에 먼저 나를 훈계하고 나무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식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줘야 될 것인가 깊이 깊이 돌아오면서 자식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말을 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들이 자식을 통해 보여질 때에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에게 보내신 자식들에게 이 세상 것을 전달하고 세상을 살아간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천국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가르치고 보일 수 있는 부모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